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29일 요웰이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이 같은 협력 중단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세 차례 방문한 바 있으며 북한과 우간다는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우간다에 거주 중인 한인 교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나라의 외화벌이로 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자꾸 이탈을 하면서 어려움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속도전인 70일 전투가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200일 전투를 추진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평양에서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꾼 연석회의가 진행됐으며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200일 전투가 선포됐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월 중순부터 200일 전투를 펼친 바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9일 안동 하회 마을과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반 총장은 특히 하회 마을에서 임진왜란 당시 재상을 지낸 류성룡 선생의 고택을 방문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반 총장이 류성룡과 같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 총장은 전날에는 김종필 전 총리를 예방한 뒤 오후에는 전직 총리 4명을 포함한 각계 원로 13명과 만찬을 했습니다. 앞서 반 총장은 25일 제주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이면 한국 시민이 된다며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의 이러한 언급은 올해 말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뒤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72살인 반 총장은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2004년에서 2006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7년부터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를 방문한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28일과 29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5.3%로 지난달에 비해서 7%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가 잘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중도 보수적 성향의 이란 지도자가 29일 의회 임시의장으로 뽑혔습니다. 제10대 의회 의장을 뽑는 투표가 다음 달 초에 정식으로 치러지면 이때 알리 라리자니 임시 의장이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리 라리자니 전 의장은 이날 투표에서 281표 중 173표를 얻어서 개혁파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라리자니 전 의장의 승리는 중도파인 하산 로우하니 이란 대통령과 지난 7월 체결된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핵합의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세계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남북한이 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직원분들이 또다시 탈출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유럽에 노동자를 파견해 강제 노동을 시켜 연간 최대 19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은 이현철,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두루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의 순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나라들이 여기 포함되는지를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G7 즉 주요 7개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일곱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한 일곱 개 나라인데요. 그래서 서방 선진 7개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일곱 개 나라가 전 세계 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 7개국 순회들은 27일 회의를 마치면서 정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 속에는 뭐 경제, 인권, 보건, 난민, 뭐 그리고 여러 지역과 국가들의 현안 문제 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북한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계속해서 이현철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그 최근 도발에 대해서 G7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27일 채택된 정상 선언에서 북한이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또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G7 정상들은 북한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와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또 앞으로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고 국제 질서에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거론을 했는데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 우려에 북한 당국이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별도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김영근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미일 정상회담 후 또 오바마 대통령 혼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북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북한 정권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겠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North Korea is a big worry for all of us. They're not at the point right now where they can effectively hit U.S. targets, but each time that they test,
네, 북한은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이 현재는 미국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위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뭐 단기적으로 큰 위협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적으로는 분명 위협이라고 말을 했고요. 아울러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고립된 불안정한 정권, 또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국제 규범과 원칙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가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째 도발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세계 어떤 나라보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 대상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애꿎은 북한 주민들만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G7 정상회담에 관한 소식 얘기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남북군사회담에 관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북한이 남북군사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지난주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그 같은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이 한국 국방부 대변인 말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네, 이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이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이 북한 측 제의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얘기를 계속해보죠.
네, 남북군사회담 얘기를 꺼낸 것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었습니다. 이달 초 열렸던 그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이어서 지난 20일에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공개사안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지체 없이 화답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를 했고요. 또 하루 만인 21일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가 한국군 당국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24일 오후에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명의로 21일과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재차 보냈습니다. 북한은 이 통지문에서 5월 말 또는 6월 초 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북한 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북측 요구에 당장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앞서 한국 국방부 대변인 말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네. 이런 북한의 거듭된 제의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거부 입장인 거죠?
예. 뭐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만 비핵화가 선행돼야 북한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는 건 진정성이 없는 위장 평화 공세고 가짜 평화란 겁니다. 앞서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으셨는데 문 대변인은 과거에도 북한 정권이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또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와해시키고 또 한국 내부의 공론 분열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대남 통전 책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 7차 당대회 인성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 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과 정무국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모두 겸직한 인물은 이 세 명이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그리고 김영철 리만건인데요. 이 핵군수사령탑인 리만건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죠. 또 미국의 제재에는 리만건과 이 김영철이 모두 올라와 있고요.
네.
유럽연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핵심 제재 인물들을 이런 여러 요직에 앉힌 건 당분간 건설적인 남북 대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한국 정부의 현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말하는 이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네. 그동안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그것은 북측이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가 최근에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약간 그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아울러 국제사회에 비핵화를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재가입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 핵폐기를 비롯한 관련 시설 파괴 등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하나로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북한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 예상이 드는 것들인데 그러면 북한이 남측의 입장이 그렇다는 걸 모르고 있을 리는 아닐 거고요.
네.
그러면 그런데도 북한이 거듭해서 대화 제의를 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우선 실질적으로 당대표에서 핵 억제력을 나라 안팎으로 공표를 하고 또 3대 세습체제가 완성됐다는 것도 함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 내지 오만을 바탕으로 오히려 유화공세를 하고 또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대체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군사회담에 역점을 둔 건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고 5.24 조치 해제라든지 여러 실리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특히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진정성보다는 한국의 대북방송, 이 심리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 축, 두 가지 축을 나누는데요. 첫째는 감시, 통제, 검열, 공포 정치를 둘 수 있겠고 둘째는 그 외부 정보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외부 정보와 비교하는 걸 차단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삐걱거리고 있는 정보의 벽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대북방송 심리전을 차단할 목적이 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7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시대의 산물인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일관되게 틀어주겠다라고 공포한 것 역시 우려사안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이 정 전 장관은 대표적으로 이 북한과 남북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대화 접촉을 계속해야 됐다고 강조해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은 다시 남한을 분열시켜서 북한 주도의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까지 북한이 주장했던 건데 이것을 네. 다시 이게 꺼내든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앞당길 목적으로 중국을 활용해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이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죠.
네. 이 남북군사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린 게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몇 차례나 열렸고 또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2014년 이후에 남북군사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를 보면은 남북군사회담은 그동안 총 48번이 개최가 됐습니다. 특히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많이 개최됐는데요. 그때 21번이 개최가 됐고 이어서 또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27번이 열렸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시작으로 경의선, 동해선, 도로, 철도 연결 등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 관련 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또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충돌 방지와 공동 어로 실현 문제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주요 의제로 협의를 했고 실무회담에서는 장성급 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 등 남북 교류 협력의 군사적 지원과 보장 문제 등을 중점 협의했습니다. 그동안의 회담을 통해서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같은 이런 논의들을 열리는 그 협의의 장이 마련이 됐지만 북한이 해상 분계선 재설정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면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을 미북 대화로 돌려보죠. 한국 언론들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당국자들과 미국 국무부 전직 고위 관리들이 이달 말에 스웨덴에서 접촉을 할 것이라고 보도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현철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언론이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당국자들과 또 미 국무부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오는 29일께 1박 2일 일정으로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측에서는 대표적인 미국 통인 한성열 외무성 미국 국장과 또 최선희 부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두 사람이 참석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요. 또 미국 측에서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토머스 피커링과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트랙2 접촉, 2013년과 2014년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간헐적으로 개최가 됐고요.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다가 지난 2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한 차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현직 관리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 회담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국무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김영권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실효성이 없다는 게 미 국무부의 반응입니다.
네.
국무부 대변인은 저희 BOA에 그런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요. 관련 회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련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트랙2 회동, 그러니까 이제 공식 관리들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끼리의 회동을 이제 보통 트랙2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접촉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는 미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사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회의가 서로의 입장을 탐색하고 하고
네.
또 회의에 참석했던 전직비 관리들이 국무부에 비공식적으로 내용을 전한다든가 정책 방향을 언론 인터뷰 혹은 공개 토론회에서 제안해서 미 정부가 또 이를 참고하고 또 정책에도 반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 주재 북한 대사들이 잇따라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일축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과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APTN과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나쁠 것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세평 대사 또 현학봉 대사 두 대사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대선에 이용되는 게 전부고 일종의 선전이나 광고와 같다 이렇게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또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 역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마침내 최종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해서 오는 7월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 공화당의 후보 지명 수락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그 북한에 대한 언급 또 대북 정책 말이 좀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김행근 기자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그에 앞서서 북한 관리들이 이 트럼프 후보의 말에 진정성이 없다라고는 지적을 했는데
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역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냥 남발하는 어떤 이 공약 가운데 하나지 실질적으로 이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은 말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트럼프 후보 김정일 제1위원장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까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1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고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서 이제 관심을 끌었었죠. 하지만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에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사가 돼도 북한에 가지 않고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제3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선거용이다. 그래서 나중에 철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2007년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적대 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런 공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하지만 백악관의 입성에서는 미북 관계 현안을 제대로 학습한 뒤에 이제 김정일을 만나는 계획을 접었다는 거죠.
네.
당시 오바마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런 오바마 후보를 뭐 순진하다 이렇게 뭐 비웃기도 했었는데, 한편 클린턴 후보 측은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란식 해법과 비슷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압박을 지금보다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란처럼 북한 정권이 스스로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클린턴 후보 측의 대북 정책의 이제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지난주 미국과 북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큰 관심을 모았던 뉴스 중에 하나는 북한의 해외 식당 노동자 탈북 사건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북한 식당 예종업원들이 또다시 탈출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이탈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탈북민의 그 안전 문제, 그 외교적인 문제, 주변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 대변인 말은. 그런데 이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들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지난 16일쯤에 탈출해서 태국 모처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탈출한 종업원은 2명 또는 3명으로 알려졌고요. 이들이 탈출한 지역은 중국 산시성 시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한국 외교부도 기자 설명회를 통해서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최근에 탈출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탈북민들의 안전 또 외교적인 문제, 주변 국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몇 명이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정확한 정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 탈북 지원 활동가가 그 BOA 전화통화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 시안의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종업원들 3명이 지난해 가을부터 탈출을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탈출한 이들과 동일한 인물들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한국 사정도 알게 되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렇게 그 한국의 탈북 지원 활동가는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3일에 그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뉴포커스가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이들 여종업원들의 탈출 사실을 최초로 전하면서 이들이 시안이 아니라 상하이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들으면서 아직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이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네. 혹시 그 신변에 어떤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종업원들이 어디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더 밝혀진 내용이 있나요?
네, 앞서 뭐 한국 외교부가 이제 확인만 하고 구체적인 네. 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언론들도 이제 이들을 도왔던 탈북 지원 단체들 관계자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좀 다릅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3명이 있다.
네.
2명이 있고 1명은 아직 중국에 숨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왜 이들이 태국 난민 수용소에 있냐 이제 이건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달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그 13명의 케이스와는 좀 이제 다른 경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13명은 중국을 이제 나올 때 북한의 공식 여권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제3국에 가서 이제 그곳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네.
예,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이제 라오스를 경유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이 한국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경로죠.
네네.
라오스로 갔다가 태국 네네. 가서 태국에 도착하면 이제 불법 이제 입국자이기 때문에 태국 법에 따라서 몇 주 내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그런 경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탈북한 여정업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탈북민들이 거쳐가는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태국에 갔다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겠고요. 탈북 지원 단체들이 이제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정업원들이 단체들의 연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단체들이 이 식당에 가서 여정업원들에게 제안을 한 것인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뭐 검색란에 찾아보면 단체들의 연락처라든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이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태국을 통해서 한국에 빠르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라오닝성 수도인 선양에서 일하다 영업난으로 소도시인 산시성 웨이난으로 옮겨갔다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7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회를 전후해서 이렇게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잇따라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그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그 몇 가지 이유들이 그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그 지난 3월 초에 유엔 안보리에서 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 북한의 그 해외 식당들이 큰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그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대북 제재 때문에 달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막히니까 그 해외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또 무리하게 달러 상납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그 압박을 받은 그 식당 종업원들이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관측들이 있고요.
네.
또 근본적으로는 그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서울에 도착한 13명의 식당 종업원들이 진술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서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통일부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그 한 종업원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한국 TV와 드라마를 시청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알게 돼서 한국에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또 다른 종업원은 현지에서 여행을 다니고 TV를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한국에서는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해외에서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또 한국 영화를 통해서 한국의 현실태와 문화 수준을 알게 됐다는 진술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그동안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고 싶어서 탈출하게 됐다 이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네, 가끔씩 이 흘러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네.
여정업원들이 한복을 입고 음식을 제공을 하고
그렇죠.
또 노래도 부르고 또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는 이 식당 종업원들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이 방송을 듣는 평양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평양의 뭐 중산층 가정 딸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고위관리의 딸들은 아니고요.
네.
제가 사실 중국에서 이 북한 식당들을 뭐 여러 번 가봤는데 이게 물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 평양 상업대학 출신이고요. 실습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아,
뭐 이런
그래요?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부 고위층 탈북자들에 따르면 대학교까지는 아니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서비스 업종에 일하다 차출돼서 해외로 나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뽑는 기준은 이런 출신 성분, 그러니까 토대가 아주 명확해야 하고요. 미모, 또 예능 수준을 보고 뽑는다고 합니다.
네.
소속은 대외봉사총국, 또 인민봉사총국, 6.17 무역회사 등 여러 곳에서 파견을 하는데 나와서는 우선 뭐 대외봉사총국으로 소속돼서 지시를 받고 있지만 다시 북한에 소환 뒤에는 이제 배치를 이제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BOA와 인터뷰한 전직 식당 관계자는 그 생활비로 월 10달러에서 15달러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 20달러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이나 이 미국에서 그 웨이터 웨이트레스 종업원으로 일하면 이 한 달에 한 2,000불에서 2,500불 정도는 받거든요.
네, 미화로 계산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에 비하면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적은 액수죠.
네.
10달러, 20달러니까.
네, 네.
뭐 대신에 이제 파견이 끝나고 이제 조국에 소환될 때는 현금 2,000달러에서 2,500달러를 한 번에 받고 또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세탁기 같은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뭐 뇌물을 주고라도 이런 해외 식당에 나가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 네.
하지만 뭐 감시, 통제, 단속이 있고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서 이 조직 생활이 전반 다 힘들다고 이 전직 종업원은 저희 VOA에 설명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그 해외 나가서 식당을 하는 분들은 완전히 개인 사업인데요. 자기들이 식당 열어서 그냥 그
그렇죠.
돈 자기가 자기 돈 벌고 그러는 것인데
네.
이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들 얼마나 있습니까 숫자가?
네, 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 보면 전 세계 한 12개 나라 정도에 130여 개가량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130여 개 가운데 중국에 90개 또는 100개 정도 이렇게 대거 몰려 있고요. 베이징, 선양, 단둥, 상하이 이런 중국 대도시에 한 곳에 많게는 6개, 7개 이렇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외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남아 국가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또 러시아나 홍콩,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데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는 유일하게 그 네덜란드에 해당화 식당이라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가을에 문을 닫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식당은 그 1990년대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김정은 체제가 드러난 2012년 이후에는 또 30% 정도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 식당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해외 식당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식당들이 유엔 제재 또 한국의 독자 제재가 나오면서 이제 타격이 네.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전해드린 대로 한 13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난 유엔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 불과 두 달 만에 2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두 달 만에 한 6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은 거죠.
네, 네.
적지 않은 북한 식당의 주요 고객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 특히 동남아 같은 곳은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영업이 잘 안 된다. 아, 이럴 정도로 이제 많은데
네.
한국 정부가 현지 한인회 또 여행사에다 북한 식당을 이용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이렇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20여 곳이나 두 달 만에 이제 문을 닫는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죠. 북한 식당 한 곳의 매상이 한 20-30만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연간인가요?
그렇죠.
네,
연간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돈줄에도 적지 않은
그렇겠네요.
타격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은 식당 이외에도 여러 업종의 노동자들을 해외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유럽의 북한 전문가가 밝혔는데요. 이 실제로 북한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벌어들이는 돈이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네, 북한이 유럽에 파견해서 그 노동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14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다. 렘코 브레커 네덜란드 라이덴 교수가 밝혔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인데요.
네네.
인터넷 매체인 바이스 독일판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의 규모를 감안해 보면 14억 달러 또는 그 19억 달러 적지 않은 그 아주 큰 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이 유럽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명으로부터 연간 최대 3만 5천 달러까지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그 추산을 하면서 그같이 분석을 한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이 지난 2, 3년 동안 수출을 많이 못해서 외화를 벌지 못했고 그래서 노동자를 유럽을 포함해서 그 중국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북한이 유럽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제 규모가 크고 또 인건비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비싼 편이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실제로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그 받는 돈은 한 달에 8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북한 당국이 모두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임금도 본인이 전체를 다 가져가지 않은 것은 참 어려운 사정인데 네. 이 노동 환경 또한 아주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입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북한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한 사람이 1년에 받아야 하는 돈이 35,000달러인데
엄청난 돈이죠, 북한에서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가져오는 돈 한 달에 한 8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라니까 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네. 이게 놀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국제 그 노동 기준으로 보면 노동 착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부분을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임금의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 시간입니다. 이제 국제적인 일반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 저희도 이제 하루 8시간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북한 노동자들은 적어도 12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 16시간 이렇게 일한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UN이라든가 여러 이제 국제 기구에서 큰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이게 노동 착취라기보다는 이게 현대판 노예다 이런 네.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미국의 그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한 정권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붕괴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내용 간단히 정리해보고 또 그와 다른 또 견해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 내 불안정이 정권의 붕괴를 주도할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에 부임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2006년 이후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기가 2, 3년 정도인 걸 감안하면 북한 정권이 적어도 2, 3년 안에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샤프 전 사령관을 보고 있습니다.
샤프 사령관과 반대되는 또 견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샤프 사령관이 그렇게 전망한 근거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정도거든요. 내부 네. 불안정 요인이 크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외부 정보도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 정권의 그 김정은 정권의 그 공고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스로 자살 행위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제 샤프 전 사령관의 말인데요.
네네.
이 반면에 보월벨 전 사령관, 이제 샤프 전 사령관의 전임자죠. 그는 이제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군사력을 꽉 틀어지고 있고 바로 지척에는 세계 경제 1, 2를 다투는 강대국이 또 그런 거를 또 지지하고 현상 유지를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역사적인 전례를 볼 때 정권이 붕괴된 적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현상 유지를 깨고 북한 정권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그래서 남북 통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쉽게 붕괴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벨 전 사령관의 분석입니다.
네. 자, 오늘은 남북한이 군사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정원분들이 또 다시 탈출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소식, 그리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강제 노동 관련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의 북한 이탈 주민 의료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향이라고 합니다.
탈북자 임향 씨는 의료 상담사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형 병원 네 곳에 탈북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는 세조위 소속의 의료 상담실장입니다.
기다림칸에 계시는 손님들에게 알립니다. 언성역을 떠나서 평양역까지 가는
고향 회령역을 떠난 것은 1998년. 회령역에서 일했던 임영 씨가 휴가를 얻어 중국을 나왔다가 그 길로 눌러앉아 살게 됐고 그 후 10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교포로 통과하면 좋고 만약에 이게 의심스럽다 하게 되면 나는 거기서 나는 북한 사람이다. 나 이래서 왔다 하고 자수를 하면 되는 거고.
중국 조선족의 신분을 갖고 한국에 들어온 터라 처음에는 식당 일에 밤새며 하는 일까지 돈 벌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허약적이고 하니까 일을 시키다가 걔네 병이나 나면 회사에서 자기네가 책임을 지어야 될 건데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한 게 이제 우연히
어디에 취직을 할 몸이 아니라 병원을 찾는 일이 더 급했고 탈북자들에게 혜택이 많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들렀다가 탈북자를 위한 상담사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진짜 꿈만 같았어요. 상담사 교육 진짜 하나요? 뭐 이러면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몇 개월 뒤 상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일도 마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사를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됐잖아요. 나는 좀 잘해서 이제 들어와야 되겠다 했는데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에서 의료 상담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임형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이제 신랑 없이 한창 이제 집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방랑 생활을 하고 동생들이 그 학비를 대주면서 나한테 돈 20만 원씩 둘째 동생 20만 원, 셋째 동생 20만 원 대주면서 이제 공부할 때인데 너무나도 막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마순이 팀장은 이미 국립의료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때 2006년에 그게 국립의료원이 나왔으니까 일을 했었고 지금 뽑아야 되는데 누구 뽑히는가 그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담사 1기 회장 하시던 분이 뽑혔고요. 그리고 후에 두 명이 뽑혔는데 그걸 뽑히기 위해서 제가 대표님한테 나는 여기 와서 청소하는 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받아주세요. 그 2호 상담실 저희 이제 끝나고 상담사 교육을 할 때 숭남대학병원에 2호 상담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저는 또 들었죠. 대표님 저 대전이라도 좋으니까 너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전에 가니? 대전이라도 좋으니까 거기 좀 가게 해주십시오. 몇 번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명을 뽑게 됐어요. 그게 이제 김구미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뽑혔는데 그때 저는 세조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국립의료원에 2010년 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됐죠. 세조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살피러 병원에 갔을 때 그렇게 밝은 얼굴로 자신을 맞아주던 큰언니 같았던 그 상담사처럼 임양 씨도 그런 좋은 상담사가 되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의료원에 나가서 이제 마순이 팀장님 굉장히 저는 또 거기서 마순이 팀장을 만났기 때문에 상담사 교육도 받게 됐고 굉장히 또 운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순이 팀장하고 일을 하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또 북한 사람들을 다독이고 또 그런 사람 저는 북한 사람 진짜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나도 북한 사람이지만 북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진상들도 너무 많고 또 너무 굵어내리고 막 이러니까 아, 난 저 사람들하고 대상 안 할래 한 게 그때부터 이제 시초가 또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북한 사람인데 왜 내가 북한 사람을 싫어해? 왜 저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못 안 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적응하게 되고
임양 씨 스스로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던 일부 고향 사람들의 모난 마음. 하지만 상담사가 되고 그들을 다시 보니 왜 그런 모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까지 보듬어 안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새로운 공부.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끝없이 배우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제조에서 많은 교육들, 인간관계 교육, 뭐 슈퍼비전, 코칭은 2010년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했어요. 상담사 교육은 매해마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 7기잖아요. 7기, 원래 하게 된 8기예요. 근데 1년 동안 저희 그 대표님이 1년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교육 인정 그거를 받느라 1년 쉬었다가 올해 하다 보니까 올해 7기로 됐거든요. 7기 계속 그 교육하는 과정에 제가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아, 좀 더 마인드가 올라가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고 봐요.
공부는 계속됐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강의가 있었지만 그 사이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상담실로 또 교육장으로 나가는 이명 씨를 보고 남편은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래요. 지금은 뭐 서로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대신 남편이 좀 희생하는 거는 뭐 감수하시고 내가 이제 나중에 노후에 가서 남편한테 잘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 남편하고 저하고 9년 차이에요.
합의된 사항이세요?
이야기했어요. 노후에 내 잘해줄게. 지금은 이래도 당신 이해하고 어차피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날 좀 더 많이 이해해주고 날 좀 빚졌어요.
그렇게 원해서 시작한 의료상담사 일이었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은 더 이제 아픈 것도 많고 무턱대고 둘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처럼 금방 맞고 또 마음속에 맺힌 사연도 많고 어디 가서 풀겠어요. 같은 북한 사람이니까 막 무턱대고 둘이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진짜 화는 나는데 막 진짜 저거 저럴 때는 거죠. 확 이리기도 싶은데 아니지 그렇겠구나. 아픈 사람이잖아. 걔도 나는 저 니보다 내가 많이 배웠고 또 니보다 한국에 온 지도 오라고 또 니보다 니에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냥 받아주고 또 성질이 나게 되면 가라앉을 수 있게 또 어떨 때는 맞장구도 쳐주고 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달래가며 진료실로 데려갔는데 대면대면 대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환자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담사 임양 씨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처음에는 이제 서먹서먹했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만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 좀 화가 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엑스레이상 정확한 검사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들은 또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환자들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그거를 제대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그거를 이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막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시간이 바쁘니까 워낙 바쁘니까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것 자기 내 눈에도 보여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안타깝죠. 그러면 저도 막 의사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우선생님을 이해하고 이 사람을 이해시켜야지. 내가 이렇게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화가 나서 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는 조금씩 트러블이 생기긴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의사선생님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고 환자들도 그만한 도움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의사선생님 그런 측면에서 끝내면 내가 알아서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럴 형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다음에 오게 되면 내가 들어가서 이제 같이 그거를 보고 정확한 결론을 받아보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죠.
의료진과 탈북 환자를 연결해주는 의료상담실에서 바라본 병원은 또 다른 모습의 작은 한국 사회였습니다.
아, 그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그 국립의료원에서 3년 있으면서 사실 그렇게 막 진짜 아, 내 보기에도 북한 사람 새통민이라고 좀 무식하다고 그러지 않냐 그런 그 무시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의 저런 스타일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의사 선생님들하고 다 완벽하다고 저는 그 생각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인성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 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스타일이 저 의사 선생님이 스타일이 저렇기 때문에 저렇구나.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막 상처를 받고 와요. 그 의사 선생님 막 자기네 보기에는 건성건성 하는 거 보이죠. 건성건성 하는 것 같고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내 말을 중간에 막 자르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그래요. 내가 그래요. 언니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나도 언제 한번 가니까 그러더라. 네, 그랬어요. 나도 언제 한번 가니까 나한테도 그러더라. 네, 여기서 일하는 것도 그런데 원래 그렇지. 언니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럼 아, 그런가 하고 또 이래요.
같은 말을 쓰지만 서로 알아듣지 못했던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 상담사 임양 씨의 중재로 의사와 환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한국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는 탈북 환자를 이해하지 못했던 의료진들은 임양 씨를 통해 탈북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양 씨는 자신과 같은 상담사가 왜 필요한지 그 존재의 이유를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때로는 맞장구 치워주기도 하면서 때로는 아리라는 걸 환자들한테 정확히 이야기해줘야만 이 환자들도 그 인식을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립의료원에 있고 서울의료원에 와보니까 그 생각을 느꼈고 또 국립의료원하고 서울의료원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씩 달라요. 왜 달라? 국립의료원은 하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서울의료원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올해까지 4년이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좀 애틋한가 조금 더 관심 예, 관심을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관심이 조금 서울의료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국립의료원은 하도 몇천 명 지금 초진 환자만 저희 8천 명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교육을 받고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더 많이 가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의료상담 전문가 임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과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